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의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러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없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나무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지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가지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다소 긴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로비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이 참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그 이름이 내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왕이 되려고 사실 왕은 아니었었죠. 사사였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들 이 이름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하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줄 것을 그렇게 강청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에게 바알불이 신전에서 가지고 나온 은 70개를 주게 되죠. 마치 정치 자금처럼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아주 방탕하고 또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막 청부 살인업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참 이 그 기드온의 집안에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다행히도 이때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이 순간을 모면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결국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는 이 목숨을 건진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우화를 사용하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자기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네 종류의 나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는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은 가시나무였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무들의 그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소명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나무는 달랐습니다.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들에게, 나무들에게 내 그늘에 와서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면 백향목만 태우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도 태우게 되죠. 결국은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우화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기드온, 제가 얼마 전에 그 His Friends 그 예배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녹화로 설교를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기드온이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던 이 사사기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런 그 기드온의 집에 이렇게 참담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토요일 본문 또 어제 본문 이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 기드온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기드온은 말년에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백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인도 많이 두었고요. 왕처럼. 또 자녀가 무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본문으로 좀 다시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오늘 그 우하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와서 요청을 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실제적으로 행동은 말과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이 에봇은 이제 그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옷인데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있었던 성에 둡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이 조금 잘 이렇게 안 다가오죠. 이것은 에봇을 보관해 놓은 그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무엇을 만들죠? 바로 금 송아지를 만들죠. 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저지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연결하여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여겼다는 게 바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그런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기드온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기드온의 이 말년의 모습을 보고 또 기드온의 그 말년에 행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거짓된 모습으로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오늘 본문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 장면이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자란 그 아들, 이 부전자전이란 말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의 형제를 70명이나 죽이는 이 참담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만일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모습을 잃지 않았다면, 그 초심이 변치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변치 않았다면, 그렇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기드온의 집안에는 이렇게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 그 아비멜렉을 포함한 아들들에게 이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년에 기드온이 품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가정을 망쳤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까지도 망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야기는 마음이 가변적이고 또한 이 초심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처음과는 다른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죠. 또 세 번째 왕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의 수려한 용모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영혼이 병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말년을 전쟁터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땠나요? 가장 뛰어난 왕이었었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과 아내들을 이방으로부터 맞이하면서 동시에 그 이방 신들도 맞이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을 때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서, 인물로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기드온, 또 사울,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다윗.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며 죄를 범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드온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다면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묵상한 이 기드온 집안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희가 한 해 동안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이 표어를 가지고 지금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지난 8개월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표호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그 안타까운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으로 인해 그의 가정과 또 그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화가 그 땅에 다시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케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